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밭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음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8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A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와 모함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네 번씩이나 사람을 보냈고 다섯 번째 편지를 들려 보낼 때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또 그 내용 중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대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력과 삶의 신실함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좋은 분별력과 신중함을 갖는 것이고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뱀과 비둘기를 서로 맞바꾸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즉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우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뱀처럼만 살려고 하거나 비둘기처럼만 살려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번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기도, 짧은 호흡의 기도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 예, 긴 호흡의 기도와 짧은 호흡의 기도는 그 배경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하지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없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긴 호흡의 기도, 짧은 호흡의 기도로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에게는 한두 가지에서 몇 가지쯤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게 달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집니다. 10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입증하는 사람이 참 승리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보다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었는데 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 그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통로와도 같고 샘플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았었습니다.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성격도 더 외향적이어서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많이 했었고 또 일도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참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자라고 형편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저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 제 자신이 너무 쉽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좋은 샘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고 남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불만의 기도는 그쳤습니다. 예,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는 드리지 않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또 더 또렷하게 나타나시면 좋겠다고 기도드리곤 합니다. 네, 2번 예레미야서 32장 41절과 느헤미야 6장 15, 16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네, 우리 먼저 예레미야서 32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외워볼까요? 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아멘. 예. 이제 느헤미야서 6장 15, 16절 혹시 암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여기 가장 먼저 드셨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손 드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더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네, 손 드셨습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혹시 여 구역장님, 네, 여기 손 드셨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이 베들렐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닙니다.
네, 아멘. 오, 잘 외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을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 이 암송 구절이 기니까 열심히 외우시는군요. 짧을 때는 별로 안 외우신 게 아니라 손을 안 드신 거죠. 너무 가벼워서. 예, 주중에 예, 시켜달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안 시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좀 긴 것도 우리 자주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일상화가 되면 예, 100점 없어도 예, 그게 우리한테 이익 아닙니까? 상이고. 네. 이 지금 성벽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완공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내가 누구냐보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뒤에 6학년 형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 사냥개가 맹수와 더불어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사냥꾼인 자기 주인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미약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 3장, 아,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 성벽의 치안 유지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십시다. 예, A번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은 그 재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성벽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서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가가 됩니다. 전에 어떤 건축하시는 분에게 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빨리 망가집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설명이 이랬습니다. 집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주고 여름에는 그 냉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깥 온도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웠다 추웠다 하기 때문에 빨리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 관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이 모두 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 성벽 공사 방해를 하기 위해서 네 번씩이나 말씀드린 대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고 또 스마야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은 최종의 군인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뽑아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이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다가 돌아온 첫 번째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예. 2번, 아, 나번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예,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요. 하나냐라는 사람을 성벽 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운 이유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함에 뛰어났기 때문이랍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 또 바른 길을 걷고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사람들과의 삶과 하나님과의 삶을 잘 산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산군까지 약 1600km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프랑스의 생장 그 피에드포르 거기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평균적으로 40일 동안 걷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에 잠자는 자리도 다 있고 잠자는 호텔도 다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요. 쉼터도 있습니다. 또 짐이 무거울까 봐 짐도 다 실어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있는 거 먹고 또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잠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도 산티아고 그 순례길의 두 배나 됩니다.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방법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높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예, 그 지키는 곳 파수됩니다. 지키는 곳과 자기 집 맞은편을 스스로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또 자기 삶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 보조자입니다. 목회자가 결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과외 교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고 나면 그 목회자도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 되게 하는데 이 홍보관 건물보다도 우리 이 안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과 양화진 묘원을 잘 가꾸는 것보다도 우리 구성원 각자 각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첩경입니다. 비번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66절과 6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예, 그래서 예, 회중 42,360명 노비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45명 해서 총 49,942명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에스라서 2장에도 나옵니다. 크게 그 대동소이한데 그 노래하는 남녀가 에스라 2장에는 2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5명이 차이가 나는데 느헤미야가 좀 더 자세히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7장에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그 인솔자 명단, 또 가족별 명단, 레위 지파 명단, 느디딤 사람들 명단,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마귀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 또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예물의 숫자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그 유다의 지배국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두 번씩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이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모인 장소는 어디였으며 모일 때에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기를 청하며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율법책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성벽을 완성하고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의외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미 성전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훨씬 더 제사가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대한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도 우리가 좀 더 신앙인으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제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 기억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제가 한평생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때 그 기도를 잘 드렸다는 생각을 이따금씩 하곤 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재철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1992년 7월부터 주님의 교회 고등부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일과 수요일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왜 말씀을 이전에는 저렇게 듣지 못했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왜 말씀을 저렇게 못 전하지? 그 오랫동안 제게 참 많은 질문을 줬고 또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몸부림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를 만들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하지 않고 율법책을 가져오게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었음과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삶의 성문을 완성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7월 초 하루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귀를 기울여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과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경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운동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열정은 말씀에 의 열정과 동의어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올바르게 있는데 말씀의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 중에 신앙생활에 열심이지 않은 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첫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티븐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책을 읽고 가르칠 때에 어디에 서서 했습니까?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만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마다 마타냐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가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나타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예,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랍니다. 그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특별히가 다바르인데 그것은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말씀만을 전하기 위한 맞춤 강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이거 아닙니까? 그 새로 등록하시는 교우님들 중에 우리 강단에 이것을 보고 종종 은혜를 받으셨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강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교회에서는 큰 크리스탈이나 상아 등으로 만들지 않아서 좋답니다. 우리에게는 참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짙은 색으로 한 것은 말씀의 무거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고서 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침내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준비되기 위해서 바르게 결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잘 전하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구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디번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이라 응답하며 어떻게 여호와께 경배했습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단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판사가 들었으면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에게 그 권위, 그 경의를 표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신앙의 자세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높여드리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만을 다스리시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이나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말씀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굴복시켜야 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이 작다고 여겨질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허물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번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주었을 때에 백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생활 바벨론 포로로 생활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람으로 통역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풀어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자유인이 됨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에게 가장 강력적으로 다가왔던 계명이 아마 사계명일 것입니다. 물론 앞에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노예들은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고서 가장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자기 시간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그 자유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바르게 쓰자는 그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형식화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F번 느헤미야는 말씀을 들은 사람 들에게 가서 살찌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까?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성일, 즉 주일은 근심을 거치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다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창조에 무엇을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 행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가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로 내렸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안식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집중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13절에서 18절은 초막절을 지킨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이번 수문학 광장에서의 집회가 있었던 다음 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13,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예, 초막에 거하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상징한다면 초막절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다가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을 발견하고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3대 명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겨울 보리를 거둘 때의 명절이 무교절이었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둘 때의 거두는 때의 명절이 맥추절,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때의 명절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들은 모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무교절과 유월절은 혼용됩니다. 또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것이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이 같은 말이고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오순절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의미고 또 다르게는 초막을 장막이라고 하기에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각인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곤 했습니다. B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고 지켰습니다. 그것은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4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약 1000년 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크게 지킨 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읽기 시작하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에 꽃을 피웠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서 누구를 중심으로 성벽을 지키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지키게 함은 그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적인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예, 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 하나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눈이 하나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크게 두 가지, 첫째 뇌고 둘째 심장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그래서 그 심장을, 그 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머리뼈가 보호해줍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갈비뼈가 우리 심장을 보호합니다.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야 하고 잘 지켜져야 함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해야 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성전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벽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나번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벽, 즉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내적인 성벽, 수문 앞 사경회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성벽과 내적인 성벽이 함께 쌓여가야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그 인생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세워지지 않고 워터게이트 사경회로 세워집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72년 6월부터 있었던 그 닉슨 대통령의 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새롭게 한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말씀 집회, 수문 부흥의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그 외적인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답은 거룩한 백성에게는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날이 있어야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롭게 된 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워지고 그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 그 거룩한 구별됨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또 우리의 그런 견고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거룩함, 즉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께 처음 초기에 목회를 배울 때 그 굉장히 그 놀랐던 일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그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주일에 설교하실 때 입는 양복과 설교할 때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제가 주일 설교할 때만 입는 양복을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발도 구두도 제가 따로 신습니다. 예, 제가 제네바에서 귀국하고 우리 교회 그 처음 그 왔을 때 그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제일 비싼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만 신습니다. 예, 별로 닳지도 않습니다. 예. 마음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꼭 비싼 옷, 뭐 비싼 신발 아니어도 우리가 주일에를 내가 구별되게 지키겠다고 옷을 구별되게 입고 오면요, 마음부터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문앞 광장으로 만들면 우리 신앙의 목표인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구현하는 삶을 살고 영혼의 가치를 둔 역설의 진리를 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 또 야망을 성취하는 자리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은 예배를 통한 자기 부인의 삶보다 자기 욕망을 추구해서 구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수문앞 광장으로 만드는 것이 영혼에 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를 수문앞 광장으로 만들어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흘려보내지 마시고 큰 것 결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주에 한 가지씩만 해도 1년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더불어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모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우는 만큼이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성벽 지킴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성벽은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혹 그러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성벽 군데군데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잘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시라도 빨리 잘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벽 지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초막절의 절기가 지켜져야 함을 깨달았고 주님의 날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가 수문앞 광장 사경회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고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수문앞 광장이 되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구별된 삶, 영원에 잇대어진 역설의 진리를 구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되게 하며 말씀이 있는 수문앞 광장이 되게 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